예, 역대기의 사적의 저자들이 그 앞선 책들의 어떤 역사 이야기에 새로운 신학적인 전망을 작성할 필요를 느껴서 이제 역대기와 뭐 느헤미야기, 에즈라기를 썼는데 그 필요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자가 다윗 왕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눈에 거슬리는 다윗 왕조의 어떤 그런 어두운 이야기들을 모두 생략해 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역대기의 사직의 저자들이 다윗 왕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유배 이후의 시대에 백성을 이렇게 각성시켜서 잃어버린 옛 왕국을 되찾기 위해서다라기보다는 사실 영토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정신을 어떤 종교적인 상황을 굳건히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뒤에 이제 유다의 장례는 다윗이 계획을 하고 솔로몬이 건설했고 그 후계자들이 유지하고 쇄신하려고 했던 성전에서의 제사와 전례와 그 종교심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이 민족의 정체성과 뭐 그런 존립이 달려있다라고 사적의 저자들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금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하는 책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저자는 혼란을 겪고 있는 사제직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정비 또는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레위인 안에 사제들이 포함되는데 그 레위인이면 전부 사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레위인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았고 사제들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역사에서 사제직과 레위인들의 직무가 매우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안의 성소에서는 레위인들이 사제처럼 봉직을 했는가 하면 판관기 18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제사를 지낸 레위인들이 또 있었던 것 실로라는 그에서는 그 만납의 천막이 계약회가 제법 있었던 장소에서는 레위인이 아니었던 엘리가 또 사제로 봉직하는 그런 모습들 사무엘기에서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신명기에서는 레위인 사제들이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봉직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또 민수기에서는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사제가 되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협력자일 뿐이다라고 또 민수기 3장이나 18장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직과 레위직의 혼란 없이 성전의 전례를 올바로 거행할 수 있도록 역대기 저자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역할과 관계를 명백히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혼란스러웠던 걸 이참에 한번 정리하자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혼란하게 된 것은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면 무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강하게 예루살렘으로 성전 제사를 집중시키려고 한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듭니다만 오로지 주교자 성당에서만 미사할 수 있다. 다른 지역 성당에서는 미사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거죠. 미사하려거든 모두가 주교자 성당으로 와라. 좀 그냥 봐도 좀 심하죠. 그런 식입니다.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래 제사가 가능했던 성당이든 그 뭐 어떤 사제들이 미사를 금지당하면서 미사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럼 남는 레위인들이 생기면서 그럼 그 레위인들은 뭐 하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들이 보기엔 불법적으로 산당에서 계속적으로 유사한 그 제사 행위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예루살렘으로 성전 제사를 집중하려는 사람들은 그 산당에다가 그런 걸 맡겼더니만 너무 우상숭배가 만연하다. 너무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 신이나 갖고 와서 거기에 모셔두고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금지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명분을 만든 우상숭배의 금지라는 명분으로 기존 레위인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산당에서 활동하고 있던 레위인들의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집중하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뭐 일이 없어지면서 그 레위인들을 어디다가 배치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민수기 저자처럼 사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아론의 가문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다른 가문의 레위인들을 단순히 하급 직원, 사제를 보필하는 그런 하급 직원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론 가문의 사제들을 지나치게 우대하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중요하고 영구적인 직책, 곧 뭐 이를테면 노래와 악기 연주, 성전 문지기와 경비 등을 맡겼는데 이 직책은 이미 다윗 왕이 정해놓았다라는 논리입니다. 다윗 왕이 그랬을 리가 없죠. 전쟁단에 너무 바빴던 왕이 이걸 어떻게 다 정해놓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밖에도 레위인들은 판결을 하거나 또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기부금을 걷는 뭐 직책도 수행했다. 하지만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들어도 그리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여전히 사제직 주변부를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에게 동시에 사제적 특권을 부여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사제복을 입고 백성을 축복하고 제물을 바칩니다.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임금들 가운데 왕직과 사제직을 함께 수행한 유일한 예는 역대기에 묘사된 다윗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짜 이렇게 사제직을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윗을 높이 세우고 그래서 다윗이 행한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또 한 번 확보하려는 사제계 저자들의 시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셋째로 자연스럽게 역대기 저자는 신정에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뭐 이런 신정은 지금 이슬람 국가들은 여전히 이런 많은 신정을 채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가도 왕정이 신정에 예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역대기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느님 백성의 역사 전체를 신정 왕국의 역사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계는 어쨌든 왕조를 인정하면서 그 왕이 있긴 한데 그 왕은 하느님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역대기 사제계 저자들은 아예 왕, 그러니까 그 국가의 국가와 신정 자체를 통일시해서 사제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쪽으로 가게 되죠. 나중에 마카비오기 들어가면 이제 마카비오 가문에서 다스리다가 사제 역할로서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이제 뭐 세습이 되면서 뒤에 아들들, 뭐 딸도 있습니다만 그 아들들이 나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게 되죠. 사실 뭐 그렇게 다스리면 뭐 사제든 왕이든 별 차이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자기를 왕으로 내세웠던 사람도 있었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왕정은 끝나버렸지만 왕정과 상관없이 지금 다니는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의 전례 안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참되고 영원한 임금이신 하느님께 뭐 충성과 기쁨과 찬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유배 이후의 백성들에게 그런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역대기 저자는 상선벌학의 원칙, 신명기의 대표적인 신학이죠. 열심히 하느님이 열심히 섬기면 상 받고 안 그러면 벌 받고 이 신학을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역대기 임금들의 삶도 상선벌학의 원칙에 적용을 당연히 받죠. 이제 므낫세와 요시야 왕이 좋은 예가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야훼 종교를 박해하고 우상 숭배를 만연시켰다 해서 패덕한 임금으로 평가받은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린 아주 장수 임금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패덕했는데 5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자기 술을 다 누리면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하느님 그를 빨리 죽여야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됐다. 어떻게 설명하나?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가 회개해서 우상들을 치우고 성전을 정화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역대기 2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가 바벨론 유배가 한 70년에 바벨론 유배 지나고 나니까 뭐 사실 옛날에 누가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슬쩍 해가지고 55년이 넘게 므낫세가 다스린 거는 아직은 뭐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중간에 회개했어라고 이제 얘기해. 근데 회개한 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상선벌의 원칙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을 충실히 걸었다고 해서 칭송, 열왕기 저자들이 칭송했던 요시야는 중간에 요절하죠. 그 거의 남유다 왕국의 거진 마지막 끄트머리 왕이 되는 요시야. 요시야는 왜 그토록 젊은 나이에 요절했을까? 그렇게 종교개혁하고 우상숭배 다 치우고 했는데 역대기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요시야가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집트 군대가 유다를 통과하는 것을 무모하게 막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역대기 2권 35장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거기서는 또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가지 말라는 전투에 나갔으니 죽어야지 라고 상선버럭의 신학을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맞추려고 되게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역대기 저자는 지도자가 없는 현실, 왕이 없는 현실, 유배 이후에 왕들은 없습니다. 그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보면 지룹바벨이라는 그 아마도 유다 왕조에 남아있는 그 왕실 가문의 혈통 같은데 지룹바벨이 에즈라인지 느헤미야인지 기억이 하여튼 고어들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중간에 사라집니다. 지룹바벨이 아마도 이게 왕가의 혈통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아마도 암살을 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간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왕조는 없습니다. 그 현실에서 하느님 백성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상화하는 것이 역대기 저자, 사재기 저자들의 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보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신정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이룬 때였다. 그래서 그때를 본받자 다윗은 하느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전례와 사제식을 확립했고 솔로몬은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 성전 준비를 이어받아서 성전을 완전히 짓고 주님께 장엄하게 봉헌하고 성전 제사의 생활을 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상적인 과거와 이제 현재를 어떻게 연결시킬까가 이제 사재기 저자들의 고민이고 그 현실적인 연결의 노력들이 이제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 나오죠. 역대기까지는 이제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지를 과거를 통해 살펴왔다면 역대기에서 이제 과거를 정리했다면 그 과거를 가지고 뭐 동양에도 뭐 옛것을 본받아서 새것을 입힌다는 그 말과 똑같죠. 이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은 느헤미야기와 에즈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나중에 참 독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 지금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과거를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에 낙관론, 긍정론을 펴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과거지향적인 신학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구약에는 이런 신학밖에 없는가? 그와 뚜렷이 대조되는 시조가 묵시문학의 신학 전망이죠.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그 요한 신약성서의 요한 묵시록 때문에 묵시라는 말은 뭐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묵시문학의 신학 전망은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살피는 미래 이제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역대기 저자들은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애를 썼다면 이제는 현재가 너무나도 고달플 때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현재의 고달픔을 이겨내는 걸 미래의 희망으로 이렇게 이겨내려는 신학이 묵시문학적인 신학이 되죠. 그리고 구약에도 묵시문학들이죠. 에제키엘서나 다니엘서는 묵시문 특별히 대표적인 건 에제키엘서죠. 그죠? 그래서 유배 때 그 어려움들이 결국 미래에 다가올 희망에 대한 하나의 단초다. 이 어려움들은 조만간에 사라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 오실 거다. 우리는 땅을 회복할 거고 몸을 회복할 거고 잃었던 목숨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묵시문학의 신학관이죠. 그래서 사재기 저자들의 신학이 또 이런 묵시문학과 이렇게 이어지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약 성경의 신학들이 다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역대기를 보고요. 이제 본문으로 다음 시간부터 역대기 3권 본문으로 1장 1절 제목이 아담, 셋, 에노스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그 모습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곤까지의 그 모든 앞선 책들의 이제 해설을 시작하는 역대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 본문 연구 들어